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2. 우리 마음이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됨 안에서 깨끗하게 보전됨.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4장 3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의 영 안에 있는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그의 영 안에 있던 부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축복의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너희 마음을 경곡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부담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의 마음이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음행의 더러운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게 됨이라, 곧 음행을 멀리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고합니까? 그는 거룩하게 됨의 방법으로 그들을 권고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됨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됨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유지되고 보전되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보전되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 7절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됨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하며,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릇,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됨과 존귀함 안에서 취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됨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소유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며 존귀는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음행자는 사람 앞에서 그의 존귀를 잃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음행자는 경멸을 당합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 같은 죄로부터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하는 길은 거룩하게 됨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
5장 23절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됨에 관한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혼과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3절에 의하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됨에 대해 얼마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보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실지라도 우리는 보전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전되라는 말을 능동, 수동형 동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보전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고 솔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무엇인가 능동적인 것을, 보전됨은 무엇인가 수동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전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보전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례로 아이들에게 약을 주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아이에게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먹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아이가 약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시도를 완강히 저항하여 심지어는 부모들이 그를 붙들어 매놓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건강을 보전되게 하기 위해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전되기 위해 주님과 동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제한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거룩하게 되고 보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관한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여러 부분들이 보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됨 안에서 보전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이 감춰진 부분인 우리의 영까지도 역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대행자.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하는 대표자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대행자라는 어휘가 대표라는 말보다 아마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는 하나의 존재, 즉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는 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존재로서의 혼은 두 가지 기관, 즉 내적 기관인 영과 외적 기관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오감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합니다. 이와 같이 그 자체의 감각을 갖고 있는 영의 기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촉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을 사용하여 소리를 구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구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즉시 진실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무신론자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해보자. 너는 어찌할 것인가? 무신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의 존재의 깊은 곳인 그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활동적임.
우리의 혼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 존재가 움직일 때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마음, 곧 심장과 정신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알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행동과 활동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심장이 뛰는 것에 의존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육체적인 몸의 죽음은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혀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의 요점은 몸의 죽음이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적인 마음에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이나 심리적인 마음에는 다 동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음의 주요 동맥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심장은 때때로 동맥의 폐색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습니다. 최근에 나는 월남전쟁에서 죽은 젊은 사람들의 시체를 검시한 의사가 그들은 아주 젊었는데도 많은 경우에 그들의 동맥이 폐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맥이 폐색되는 위험을 깨달은 많은 이들이 음식물을 주의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운동을 관심합니다. 육체적인 심장의 문제는 심리적인 심장의 문제에 대한 일례입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들 중 대부분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생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정신적인 동맥이 폐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색증은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에게는 강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려 한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적 질병들은 심리적인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은 각양 다른 양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생각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활동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하는 대행자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활동적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활동적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이 활동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왜 그의 마음 안에 활동이 없습니까? 마음이 그의 행동하는 대행자인데 왜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매우 활동적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고와 느낌과 의도로 충만합니다. 나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은 활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활동의 대행자는 영이나 혼이나 몸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대행자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세 개의 대동맥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생각.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생각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외적인 존재를 대표하듯이 생각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대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됨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진 바 된 감정.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분의 집을 만들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정을 우리 마음에 만드시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만진바되어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거룩하게 됨의 한 방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우리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 특히 감정의 거룩하게 됨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우리 감정의 거룩하게 됨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함.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과 혼과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혼은 마음과 생각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혼의 세 부분들, 즉 생각, 감정, 의지는 또한 마음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감정이나 의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감정과 의지가 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각은 언급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언급된 이유는 생각이 마음과 혼 모두에 있어서 인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 곧 우리의 내적 존재와 우리의 외적 존재가 모두 주 우리 하나님에 의해 점령되고 그분으로 적셔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생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생생한 믿는 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관련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해왔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항상 생생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이 역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았거나 주님으로 적셔지거나 그분으로 점령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훈련이 우리를 생생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영의 훈련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동면하거나 졸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행동하는 대행자인 우리의 마음이 동면하는 상태라면 이 훈련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루심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져야 하며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활동적이며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이러한 부름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당신의 의지와 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하는 대행자의 마음은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이 견고하게 될 것이며 거룩하게 됨의 상태 안에서 책망할 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과 존귀로 우리의 몸을 소유함.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쓸 때 그는 내적 존재인 마음에서부터 외적 존재인 몸에까지 나아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에 관해서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과 존귀로 소유하는 것에 관해서 권고를 합니다. 음행은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죄를 이용하여 더럽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 더러워질 때 그것은 오염된 것입니다. 더욱이 더럽고 오염된 그릇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잔이 더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잔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순수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망치를 의도로 사람 안에 죄를 주입시켰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는 음행입니다. 도둑질도 죄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지만 음행처럼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목적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며 가족과 사회를 손상시킵니다. 음행처럼 인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룩하게 됨, 즉 내적 존재에 대해 말한 뒤에 바울은 외적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음행은 항상 변하는 마음, 즉 견고하게 되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면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음행을 범하도록 부추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변덕스럽게 잘 바뀌는 자들은 음행의 덫에 빠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이 3장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아마도 계속해서 믿는 이들의 외적인 존재에 대해 쓰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너는 내적인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며 사랑은 감정에 속한 문제이다. 두 가지 다 내적 존재에 관계된다. 그러나 외적으로 몸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바울은 뛰어난 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쓸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극점까지 씁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적인 거룩하게 됨의 문제에 도달했을 때 가장 더러운 죄인 음행의 죄를 다룹니다.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음행에 휘말리게 되면 당신은 각종 부패를 향해 넓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심각한 음행죄로 인해 손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거룩하게 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됨 안에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보전할 수 있도록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청년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계 정세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날마다 신문을 읽지만 어떤 면은 결코 읽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생각이 어떤 그림을 봄으로 인해 더러워지면 당신은 이 더러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떤 부류의 대화는 듣지 말아야 하며 깨끗하지 않은 어떤 것들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게 됨 안에서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릇은 거룩하고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하며 또한 사람 앞에서 존귀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존귀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위치에 지명되었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음은 인류를 파괴하며 그것에 떨어진 자들로 하여금 존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됨과 존귀로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을 쓸 때에 바울의 영 안에 있었던 부담을 우리가 만졌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마음으로 대표되는 내적 존재를 다루며 그 다음 몸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존재를 다룹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외적으로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됨과 존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을 갖는 것이며 이 거룩한 생활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 안에서 책망할 점이 없이 견고하게 되고 몸이 거룩하게 됨과 존귀로 깨끗하게 보존될 때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